오늘 이 메시지를 본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립니다. 녹음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돼서 녹음 그 질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부자 청년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본 스토리가 종전에 그 구운론에 대입한 그런 해석이 아니고 유흥론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좀 밝혔습니다. 근데 오늘과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한 번 더 디모데 전서하고 마태복음 등의 그 다른 그 관련 본문도 있으니까 그것과 함께 보면서 보충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런 접근은 일반적으로 아마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뜻 잘 동의도 되지 않고 이해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두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설명을 할 텐데 뭐 동의가 잘 안 되시더라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죄를 확신을 하도록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도록 예수님이 율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께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자네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잘 지키면서 살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또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러면 당신은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을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 있잖아요. 그 열 번째 계명이 이제 일단은 이제 탐심에 관한 거고 이웃 사랑에 관한 거고 이제 그런데 이 청년이 그것을 일단은 실천하라고 그 계명을 이제 적용시키신 거죠 예수님이. 근데 부자 청년은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재산 다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따르지 않고 돌아갔죠. 그것을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율법 준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죠?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중에서도 마지막 계명인, 탐심을 지적하신 것은 부자 청년이 그 계명을 크게 비추면은, 그거를 적용을 하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죄인이라고 해서 확신께서 복음을 믿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해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 잘못된 전제에서 그런 해석이 전통적으로, 이어왔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시키면 아주 잘 지켜왔으니까 그것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야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행위 구원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구원을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본문을 접근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도 바울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그 칭의 구원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잘 배웠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쳤죠. 너무나 그런 면에서 바울적이라 얘기죠. 빌립보 간수 여러분 아시죠? 그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신라하고. 근데 그때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가서 막 찬송을 부르고 그랬어요. 매 많이 맞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나타나서 우선 강력한 무슨 뭐를 느꼈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하고 빌립보의 간수가 던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는 질문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적인 해석을 그다가 대입시킨 겁니다. 이것은 문맥을 무시한 기계적인 대답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질문을 바울이 가르친 이신칭의 믿음을 말하냐고 이렇게 되는 거 이신칭의 교리로 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대한 반대가 뭐냐면 여기서 이 본 스토리의 이슈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칭의 군이나 혹은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유업의 상에 대한 것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자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첫 구원을 받거나 사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 하늘에 쌓이는 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첫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 구원은 성령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첫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을 썼으니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크리스천 된 걸로. 근데 구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서로 의아했지만은 그 구원은 첫 구원이 아니고 상을 받는 것이었다는 것이 베드로의 물음에서 확인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 안 나지만 평행제 같은 본문을 다룬 그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부자 청년과는 달리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첫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라는 의미로 물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물은 내용은 희생적인 제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무슨 보상이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맥에서 제자들이 말한 구원이라는 말과 부자 청년의 사용한 영생이라는 말은 상호 교환적인 동의어라는 거죠. 신학에서 구원하고 상은 굉장히 밀착된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받는 유업의 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문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구원 거라면 딱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원이 상과 밀착된 개념으로 쓰여진 다른 신뢰들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 전서 2장 18절에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구절 아닙니까? 해산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숙하면 구원 얻고 뭐 그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상당히 어려운 구절로 여겨져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여자들이 출산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죠. 그거는 넌센스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 여자들 중에서 그러면 시집 안 가고 애 못 낳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죠. 성경에서. 그 뜻은 여자들도 해산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아기를 낳듯이. 예를 드는 겁니다. 정숙하고 꾸준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마지막 단계의 구원에 해당하는 상을 받는다 그 말이죠. 바울이 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같은 의미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면 디모데하고 또 그의 회중들이에요. 디모데도 구원을 받고 회중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받는 구원 아니고 사후천국에 들어간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디모데 보고 이렇게 저렇게 목회를 잘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을 게 없지 않습니까? 디모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바울이 말은 디모데가 자신의 소명에 꾸준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성도들이 받을 마지막 단계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디모데를 그런 식으로 격려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해 시기에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박해를 잘 견뎌야 받는다 그래서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첫 구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믿고 대속주로 영접할 때 받습니다. 물론 십자가 대속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죠. 그러나 본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신칭의 첫 구원이 아니고 꾸준한 믿음으로 박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받을 최종 단계의 상을 언급하신 거예요. 제가 한 구절 더 되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이 내가 성취해야 할 무엇이라면 그것은 은혜구원이 아니죠. 행위구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미 받은 이신칭의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일치하는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 그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다시 언급된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르친다면 이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오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상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을 하기 전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먼저 했어요. 그러므로 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앞에 문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겠죠. 무엇이 그러므로의 문맥입니까? 그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여기서 신앙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불사한 예수님의 순종과 낮아지심이 문맥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받으셨죠. 예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후에 뭐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보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과 함께 벽돌을 향하여 달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만 믿고 의롭다는 선언만 받고 그리고 끝난다. 그게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들어오면 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고난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런 자들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전도할 때나 혹은 다른 사람들 위로할 때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어요. 예수 믿음은 참 좋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사후에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뭐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복음에는 항상 고난이 붙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고요. 나 따르면 다 잘 된다. 물론 잘 되죠. 궁극적으로 잘 되죠. 확실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난의 삶이 붙어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즉시로 영적 투쟁에 들어갑니다. 영적 전쟁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의 나라와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군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을. 십자가 군사들이에요. 십자가를 진, 십자가에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투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평소에 늘 죄짓다가 예수 믿고 이제 제일 안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유혹이 계속해서 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갈등을 느끼게 되죠. 선이 아니고 악을 따르려고 할 때 투쟁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영적 투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참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 없어서 사실 하나님은 빚이셨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시고 상으로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약을 한다면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처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체험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삶에 대한 하늘의 보상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24절 참조하세요. 그래서 바울도 영생을 미래에 받게 될 최종적인 상의 의미로 사용한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말 중요해요.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인 의미의 첫 구원이나 사후 천국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디모데가 아직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직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영생을 붙들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올바른 직역입니다. 근데 영생을 붙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는 내가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붙든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붙잡는다는 거죠.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나 영생을 붙잡으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만약 여기서 영생이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이라면 성경의 구원과 배치되잖아요. 성경에 처음 우리 예수 믿고 초급가고 하는 이신칭계의 구원에는 그건 내가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잡는다고 해서 잡히고 뭐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건 피동적인 것입니다. 은혜구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은 내 편에서 능동적으로 붙잡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편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공로도 없이 은혜의 선물로 받는 첫 구원과 구별해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크게 넓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선한 싸움, 선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그런 영적 삶의 자세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런 영적인 자세를 표현했어요. 여기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틀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사도바울이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첫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늘의 부름의 상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 종들에게 주는 권면이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바울은 성도의 거룩하고 신실하며 충성된 사랑과 선행의 삶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노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좋은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생명이나 영생이란 말은 부자 청년의 스토리에서 언급된 영생이나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그 들어가는 것 그거 유사한 의미예요. 이런 표현들은 꾸준한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구원을 거두는 것을 의미해요. 농사에서 수확을 하듯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을 그러니까 상을 상속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만 간략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문명에 따라서 성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유업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현세부터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유업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어떤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에 나오는 그 영생이라는 말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다, 뭐 생명이다,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같은 유사한 개념들이라고 해요. 그런 것인지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힘들 거예요. 어쩌면 처음 들으실지 모르니까. 자, 그럼 부자 청년의 스토리가 첫 번째 받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유업의 상을 다뤘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요?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 모양새를 보면 쉽게 확인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후반부에 가서 이 스토리, 부자 청년의 스토리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상을 시사하셨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 그렇게 말했죠. 그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의아했어요.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무슨 의미겠어요? 재물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는 것이 심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존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물에 두기 때문이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달린 사람들이니까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의 축적과 소유에 급급한 사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그 재물의 축적이 막 급급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희생적인 삶의 대처를 인색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진보에 큰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마지막 구원의 복에 해당하는 하늘의 상을 받게 하기 때문에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자들에게 교훈을 줬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노고란 자가 되게 하라.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많은데 성경 가운데서도 부자지만 하나님 아주 잘 생긴 경우가 적지 않아요. 사실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고부였잖아요. 또 뭐 보아스, 예수님 시대 아리마대 요새, 또 삭개오 이런 사람 다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잘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너도 나도 무엇인가 소유하면서 살아요. 무엇인가 소유하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뭐 우리의 어떤 지적인 자산일 수도 있고, 뭐 물질적인 것일도 있고, 뭐 재물이 없어도 어떤 은사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유리한 직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사라지죠. 그것들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어떤 의미를 주려면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대속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단계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첫 단계의 거듭남이나 혹은 의롭게 되는 건 사실 간단해요. 그것은 예수를 자신의 대속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대속주고 나의 구주시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구원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받은 그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 구현시키는 일이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3단계로 쉽게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과거적 구원, 과거에 이제 받은 첫 번째 구원이죠. 현재적 구원, 그 구원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구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 그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되는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두 단계째 현재적 구원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구원이 아니고 성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 시민으로서 합당하고 경건한 성화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은 성경이 약속하시는 뭐냐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선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의 핵심이에요. 상의 그 이유의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우리가 현 세상에서 다 알 수 없는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은 첫 구원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첫 구원을 받은 이후에 크리스찬 삶에 대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만 받고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적 구원 활동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유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영생의 활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진보가 있어야죠. 이 부자 청년은 단순히 십계명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하늘에 속한 복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신이 세상에서 소유한 재물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가장 큰 비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자 하는 용의가 없으면 또 그것을 위에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릴 뜻이 없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결국 쓸모없는 것들로 끝나고 말아요.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뭘 해서 붙잡고 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 다 결국은 다른 사람 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은 바 청지기 직을 잘 행하면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는 이 사람은 예수께 등을 돌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섰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다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그 청년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단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